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거의 배웠습니다. 네,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연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 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23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저는 논산 기쁜 소식 논산교회 시험하는 안기현 목사입니다. 참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행복하고 또 좀 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어제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많이 이렇게 좀 찔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종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나 뭐 믿음이 없어 나는 안 돼 뭐 이런 소리들을 뭐 자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좀 멸시하는 뭐 당장이 쫓겨나야 될 그런 마음인데도 그런 마음인지 모르고 살았다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거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패역한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저한테 하신 말씀이죠. 패역한 딸아. 패역이라는 것은 베푸신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난 자야 이런 뜻이거든요.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네가 방황할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방황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쉴 수 있습니까? 쉴 수 있겠죠. 방황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그 인자하심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사는 그 악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 이제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래서 내가 새 일을 창조했다. 그게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새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안죠, 그죠? 근데 성경은 이제 여자가 남자를 안는 일이 이제 새 일이라는, 새롭게 창조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안으니까 누가 나옵니까? 비리스와 세레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안을 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품기오는 것이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을 때 예수님의 믿음도 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도 오고, 예수님의 거룩함도 오고, 예수님의 지혜도 오고, 예수님의 능력도 오고, 예수님의 사랑도 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오고, 다 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평안도 오고.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것이 이제 새 일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내가 품을 때, 안을 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와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제 목화가 이제 우리나라 그게 아니죠. 원나라 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1300년 때 이제 그 목화가 들어왔다 그러네요. 문익점 지역에서. 그래, 목화가 그냥 그때는 그 씨가 하나였지만 그 속에 무궁무진한 것들이 다 들었잖아요. 겨자씨가, 성경의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보면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다가 큰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넣으셨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안 보이죠? 그 나무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씨를 밭에다가 심었을 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숨겨져 있던 큰 나무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곳에 이제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그리고 이제 알을 낳고 부화를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그 나무에서 일어나죠. 그러나 그 씨 자체는 너무 적게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목화씨 안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목화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그 땅에 심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시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마음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안으면, 즉,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품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과 거룩함이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씨가 심겨지면 비가 오고 따뜻한 날씨가 그걸 품어주고 이제 그러면서 자라듯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이게 품어지면 옆에서 막 잔풀도 나고 그러지만 그 밭 주인에 의해서 이렇게 뽑혀지고 비가 내리고 이 따뜻한 기운이 그를 덮을 때 거기에 숨겨졌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막 뚫어지라고 쳐다만 보니까 기가 죽을락 하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발이
완고한 자지요,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가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못 벗어나지요.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생명사계에 쌓여있고 모든 걸 다 알아도 그가 다윗에게 갈 수가 없는 것은 나발이 살아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의가 드러나서 그 악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엘을 이렇게 불러와서 그 아비가엘이 다윗을 품으므로 그 아비가엘에게서 생산해낼 수 없는 그 이 다윗의 씨가 생산이 되어 나가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육체는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을 등에도 없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복음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육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에서 바나나 딸 수 있어요? 엉겅퀴에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아담나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올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까요? 나오지. 내 마음에 맞은 사람, 내 유익을 위해서 뭐 이제 거짓말도 해서 아내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하면 별짓도 다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육체는 절대 하나님을 내 육체를 두고는 섬길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다가 오르바와 같이 룻을 따라오다가 자기 길로 가버리는 것이 그게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고 하는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 복음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내가 좋을 때 받아들이지만 부담이 되면 돌아서는 것이 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복음을 섬길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은 그러시죠.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게 예수님을 주셨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다. 내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을 주셨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는 비밀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품을 때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의가 없지만 의를 가진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그런 소리가 있어? 의가 없지만 의가 있고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없지만 사랑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지만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참 이상하네 소리가.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계속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내게 내 마음속에 네 근본이 어떠한 자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을 계속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합당치 못한 일을 할 때 부끄러운 자가 되고 죄인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보임으로 그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제가요, 우리 선교에 큰 죄를 졌습니다. 당을 짓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지도 모르게 대적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았지만 그런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당을 짓는 자, 선교회를 허물어버리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 하면 너 그만둬라 그러더라고. 누가 와갖고. 그래서 이제 그만둘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만두라고 그러는 건 말씀입니까? 어떤 놈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 때 아비멜렉이 찾아오듯이 그 놈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다정한 소리로 너 나이도 벌써 됐잖아.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모르는 게 더 유익할 겁니다. 그만둬라. 그게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서 좋을 게 있고 죽을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죽을 짓을 하는데도 죽을 짓을 하는지 안다 모른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고 이제 같은 사역자나 동역자도 나에게 대해서 얼굴을 돌리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막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고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걸 팍 이런데 밀려오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누구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나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그런데 또 너를 믿고 살래? 너를 믿고 살아서 네가 구원 받기 전에도 너를 믿고 살아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당했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직분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직분도 받고 큰 교회들도 맡겨주셔서 은혜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네가 너를 또 거기서 믿음으로 네가 이렇게 큰 부끄러움을 당했잖아. 그래도 너 믿을래? 근데 제 마음속에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혼자 이상화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닌 자인 줄을 아는데 내가 악한 자인 줄을 아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뭐 말씀 이론이야 혼이 잘 알고 너무 많이 책망을 받고 막 이제 그랬기 때문에 답은 알지만 내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걸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안 당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 죄사함책을 읽다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표범과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이들이 표범 새끼를 그냥 예쁘니까 데려다가 막 죽을 먹여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말도 잘 듣고 순하고 이제 그런데 추장님 보시더만은 얘들아 이거 있지 너 큰일 나 이거 키우면 빨리 갖다 죽여. 그러니까, 아 괜찮아요 추장님 괜찮아요. 이 막 주죽만 먹고 커가지고 말도 잘 듣고 너무 순해요. 아니야 크면 큰일 나 빨리 갖다 버려 죽여. 그러니까 막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면서 막 키우겠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래가지고 추장님이 지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표범이 죽을 먹고 점점 아이들하고 이제 친숙하게 이제 자라서 말도 듣고 앉으라면 앉고 뛰어가라면 뛰어가고 그래 펴보면 같이 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높은 데서 미끄러져가지고 무릎이 막 팍 깨져가지고 피가 막 나니까 펴보면 막 쏜살같이 찾아왔어요. 주인님이 떨어졌으니까. 그래 피가 철철 흐르는 걸 보니까 막 피를 혀로 핥아줬어요. 이렇게 보호 차원에서. 근데 피맛을 슬 보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나중에 피를 막 빨아. 그래도 뭐 그냥 사정없이 잡아찍고 그런 예화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뭐가 나타난다? 내가 믿었던 것만큼 불신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열심을 냈던 것만큼 대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육체입니다. 나는 복음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해줬어? 구원 하나 주고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나온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끝에 가보면 우리는 복음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는 또 선한 자가 될 수 없는 정말 나 하나 세우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악한 자인 것을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그 21장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로 할게요. 그 포도원 농부들의 마음이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금강산을 안 가봐도 금강산 이제 그림을 보면 아 여기는 뭐 이런 천지 폭포가 있네. 아 여기는 뭐가 있네. 여기는 만물상이 있네. 그러듯이 그 그림을 보거나 사진을 보고 금강산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성경에는 우리 마음의 세계가 너무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아, 내 마음이 이러한 자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뭐 성경마다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포도원 농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이 그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날마다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품을 팔아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들이 좀 잘 살고 그래서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넉넉하게 해준 그 주님과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감사하고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뭐 산울로 두르고 산울이라는 것은 living wall, 살아있는 울타리니까 막 해가 되면 해가 될수록 더 두꺼워지겠죠, 그죠? 뭐 탱자나무 같은 거는 살아있는 울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산울로 두르고 거기다가 막 그 망대를 세우고 포도를 갖다 넣어서 즙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틀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따먹기만 하도록 다 만들어서 그 농부들한테 맡겨줬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포도에서 나온 것으로 즙도 만들고 극상품 포도도 팔고 그러니까 막 너무 삶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빼짝 마르던 사람이 살도 이렇게 찌고 못 입던 사람이 그래도 이제 뭐 옷도 입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야 우리 주인 정말 고맙다. 나 아직 아무 쓸모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 이 포도원에 넣어서 이 많은 것을 누리게 하니까 주에 있는 사람도 그지 포도가 너무 그 좋으니까 아이고 사장님 참 포도가 좋습니다. 그 포도즙 정말 신실하고 신령합니다. 포도즙이 신령하다는 말이 들란가 몰라도 하여튼 그리고 포도원 그 농부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막 다 다들 주인을 감사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점 넉넉해지니까 마음이 서서히 교만해지면서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주인하고 동등된 마음을 갖더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크게 보였던 주인이 니나 내나 뭐하다? 니나 내나 비스무리해 이래가지고 마음이 높아지니까 주인의 종들이 오니까 누구의 종을 대하듯 해요? 자기의 종을 대하듯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에 괘씸함은 들지만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아, 이 사람들아 가서 좀 고분고분해. 그 사람들 내가 얻어야 될 사람들이야. 그래서 요번에 가서 잘해. 좀 마음 좀 교제 좀 해가지고 좀 마음 좀 이렇게 잘 얻어봐.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제 그 종이 신뢰하는 그 종들을, 그 주인이 신뢰하는 종들을 포도원에 보냈는데 대접을 잘했습니까? 노예 취급을 했습니까? 두드러 패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야,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자.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이 포도원을 이제 상속할 상속자니까 내 아들을 주인처럼 나를 대해줄 거야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마음이 주인하고 이렇게 똑같이 높아졌는데 그 아들을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더만은, 야, 저 아들만 죽이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보낸 아들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그 주인의 진노를 사서 그 군대를 보내서 그들 진멸하고 포도원을 뺏어서 그 세를 바칠 만한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넘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감사하고 처음에 와, 모든 걸 다 드려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야, 우리가 복음을 섬겨야 돼.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돼.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준 종과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쭉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나중에는 무슨 마음이 나온다?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멸시하는, 그게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사람들이다 없는 사람들이다? 없다? 예. 그래서 어제 강사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 하면, 옛 언약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돌비의 기록이 돼. 예수님의 마음이 돌비의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돌비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지. 그럼 누가 지켜야 됩니까? 누가 지켜야 돼요? 아니, 돌비에 기록된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 그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돼. 반드시. 안 지키면 저주와 재앙과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과 달리 이걸 지키려다 보니까 이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킨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뭐냐 하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그리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사하고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 전체 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 마음에다가 이렇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루어져 있는 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루어야 되는 법이 아니라 이루어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신비, 돌비, 신비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씨가 들어간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세계가 들어와서 그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마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마음이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따 어렵다 참. 또 사람의 마음을 하나 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 뭐가 죄인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야기가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죠. 예, 거기에 사람의 마음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술을 맡거나 떡을 굽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큰 영예를 얻어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됐어요. 처음에는 참 감사하다. 막 관원장이 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로 존경도 받고 말 한마디에 그들이 막 착착착착 움직이고 또 왕도 그 술을 탁 마시고 참 술맛이 좋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도 그랬어요. 이게 점점 가다 보니까 마음이 서서히 높아져. 그래서 여러분 칭찬 듣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칭찬을 따고 마음이 흐뭇한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푹 꺼지는 마음이 듭니까? 응? 흐뭇한 마음이 들면 큰일 난다고 배웠어요. 그래, 마음이 흐뭇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이 들리질 않고 자기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왕의 진노를 샀어요. 왕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둘 다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왕의 죄술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일반 죄를 진 사람 있고 왕이 왕 앞에 죄를 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왕 앞에 죄를 들어가는 사람은 사형 아니면 까무라치기요. 왕에게 죄를 짓고 제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왕의 죄수에 가두는 것을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들에게 준 직분도 뺏겨버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영원히 못 나오고 여기 있을지 그렇게 됐잖아요. 뭐가 무슨 죄를 져서 그들에게 들어갔습니까? 간음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도적질했습니까? 무슨 죄를 졌을까요? 왕과 뭐가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는 거지. 그게 왕의 진노를 사는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같아야 흘러나가잖아요. 그죠? 마음이 다르면 흐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술을 빚어내고 떡을 만들어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서 야 내가 왕과 다른 마음 내 좋은 마음으로 임금님을 바로 왕을 섬긴 것이 이렇게 큰 죄구나.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거기서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죄였어요? 왕과 다른 마음을 가진 게 내가 사망을 당하는 이 옥에 갇혀서 나갈 수 없는, 또 내가 귀하게 받은 직분을 잃어버리는 죄라는 것들. 마음이 다른 것이. 그래서 야, 내가 왕하고 다른 마음을 가진 것이 이게 큰 죄구나. 그럼 선이라는 건 뭘까요? 왕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선이겠죠? 그래서 야, 내가 내 좋은 마음을 따라서 왕을 섬긴 것이 결국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직분도 뺏기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꿈에 포도나무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들고 그 바로왕 앞에 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 꿈은 사흘 후에 그 잃어버렸던 직분이 회복이 되고 생명을 얻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가 죄인지 아십니까?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하나님과 띄어먹고 그러는 것이 죄입니까? 뭐가 죄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달라.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해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죄가 없는 거룩한 의인입니까? 거룩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들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면 야, 내가 거룩하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심홍섭 전사님 아십니까? 내 교제학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때 내가 진주에 이제 심으로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교제를 하는데 히브리 10장 14절을 펴놓고 읽으시되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하죠. 술을 얼마나 먹고 왔는지 새벽부터 한 사발을 먹고 왔다 그러더라고. 한 사발을 낮추는 거예요. 죽 뻗어버리지 병원에 실려가지. 요만한 대접으로 그냥 대두풍 따라갖고 탁 한 사발을 먹으니 정신이 눈빛이 돌아와서 목사님 오셨다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술 내가 그래서 술 먹은 사람도 구원 받는 거라 내가 거기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셨지. 온전케 해놨는가 안 해놨는가? 아, 온전케 해놨습니다. 거룩하게 해놨, 거룩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심형길 온전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봐봐. 말씀을 봐봐. 봐. 죄를 지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해야 그게 믿음이요. 술을 먹고 형편없는 사람이 온전하다고 하는 게 믿음이요. 그래서 술을 이렇게 마셨어요. 이렇게. 아, 나는 온전해. 이게 믿음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 종의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그 심홍섭 형제 마음 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있죠?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자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지. 근데 나중에는 아, 봐봐. 시민계 봐봐. 여기 보라고 여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어 안 했어? 아, 했습니다. 그럼 형제 온전해?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어? 복음하고 똑같네요? 그래. 복음하고 똑같아. 어, 그럼 온전하지 않으면 눈빛이 돌아오는 거예요. 술 잔뜩 취해갖고 거기서 자기에게서 벗어났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은 내가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그 수지 종뱅이가 지금 여기 귀한 하나님이 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앞에서 밥을 먹길래 내가 웃었어요. 목사님 왜요? 왜?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애 좀 많이 믿겠지요? 알기는 안 해? 뭐가 같아지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변해요? 뭐하니까? 마음이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시작. 즉 마음을 내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이렇게 합하는 것이 신앙.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가는 것입니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이걸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듯이 내가 죄를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없고 또 내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그럼 믿음도 온 거예요? 의도 왔지요? 거룩함도 오고 능력도 왔습니까? 지혜도 왔어요? 다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추합니다. 그래서 내게 예수님을 주셔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없고 그냥 내가 악합니다.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그냥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떠나야지. 그냥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죠. 그게 이제 어제 말씀에 아말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과 원수요 원수. 그러니까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고 해요.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아말렉에서 나온 그 우양 기름진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원수를 여기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너무 더럽고 가증스럽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났네. 시간 많이 가. 이것만 할게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그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인하여 마음이 기뻤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셔서 그걸 보고는 막 화를 내셨어요. 막 당장에 막 쫓아내서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상을 두지없고 막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돼지가 들어갔더라면 거기 있는 제사장인 걸 받았겠습니까? 당장 내쫓았겠습니까? 아니 돼지가 들어갔더라면 내쫓겠어요? 받겠어요? 근데 소양 비둘기는 왜 못 쫓아내요? 그것이 정결하고 하나님이 받는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율법에게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두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물이 있고 하나는 인간들이 준비한 예물이 있는데 그 인간들이 준비한 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양이나 비둘기나 소, 즉 인간의 온유함이나 인간의 순결함이나 인간의 충성스러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의 저는 사모하는 나를 삼켰도다 하는 말이 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마음이다? 진노를 사게 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합당치 너는 이런 사람 알게 하기 위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호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 그리고 주위에 있는 합당하게 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누가 은혜를 입습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한 그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는 거죠. 그는 더 이상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저번
2차 수양회 때 저녁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한번 이렇게 딱 바뀌더라고요. 뭐냐면 그 알파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알파고가 뭔지 알아요? 알파고라는 것은 이 구글에서 이제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딥마인드사가 그 개발한 그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알파고 뒤에는 막 어마어마한 컴퓨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을 해가지고 막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내가 이렇게 놨을 때 끝이 어떤가, 이렇게 놨을 때 끝이 어떤가 막 그 안에서 막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알파고가 인공지능을 가진 그것이 이제 바둑 수를 읽어내서 이게 딱딱 튀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됐을 때 막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내가 이렇게 됐을 때 그래가지고 그 알파고가 이제 수를 하나씩 내놓는 거예요. 근데 알파고는 손이 없잖아요. 그죠? 알파고가 손이 있어요? 없어요? 손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를 대신해서 수를 놔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세돌씨하고 붙었죠? 이세돌씨하고 이제 이세돌씨는 이제 바둑계에 이제 아주 제왕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구단인데 이 사람하고 이제 그 알파고를 대신해서 이렇게 놔주는 사람이 이제 이게 누구냐면 그 대만 사람 아자황이라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아자황. 근데 이 사람 이제 아마 6단이래요. 아마 6단쯤 되면 자기도 수를 읽을 수 있고 자기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알파고 앞, 이제 알파고 모니터에 저렇게 딱딱 놔주는 것을 그 아자황이라는 사람이 보고 그대로 갖다 놓는다 하더라고. 그대로. 자기 수를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세돌 씨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섯 번 뛰었는데 네 번을 깨졌어. 진 거죠? 그것도 불계승으로 깨졌어요. 이제 한 번 이긴 것은 이세돌 씨가 머리를 썼어. 아, 이게 정석을 아니까 내가 정석을 안 뛰었게 정석으로 안 뛰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알파고가 지었다 하더라고.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 아마 6단 아자황이라는 사람이 그 수를 읽을 수도 있고 자기 수가 있지만은 자기 수를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가 가르쳐 주는 대로 놨어요? 알파고 가르쳐 주는 대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자황 뒤에는 뭐가 있다? 알파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이세돌 씨하고 바둑을 두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기지! 그 내 멋대로 두면 깨지지. 여러분, 제 뒤에는 종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Whatever he said to you, do it. 영어 잘하죠? 제가 영어를 하려고 하도 이제 외국 사람들, 외국 목사님들 만나면 영어보다 벙어리 되니까 잊어버렸던 걸 다시 이제 더듬어내려니 어렵긴 어렵지만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들렸어요. 바로 그거거든요. 내 뒤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 내 뒤에 누가 계신다? 그 예수님 품은 종이 계신. 내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그 종의 인도를 따라서 한 수를 올 때 내 이 세상을 탁 업어치기 위해서 이길 수가 있겠다라는 마음을 확 들은 거예요. 쉽죠? 6단 내수 두면 됩니까? 안 돼요? 이야, 내가 그 알파고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이 우주 마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뒤에 탁 있어서 수를 가르쳐주는데도 내가 내수를 든다면 참 바보 파파라다 똥 사먹는 놈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있어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책망도 받고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아, 목사, 왜? 자네 왜 내 말 안 듣지? 사역도 잘 안 되면서 왜 내 말 안 듣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 제가 목사님 필요합니다. 그럼 이리 앉아봐.
신앙은 너무 단순하고 쉬워. 너무 쉬워. 여러분 알파고가 가르쳐주는 그대로 놓으면 돼야 안 돼요? 이세돌 이기기가 너무 쉽죠? 신앙은 너무 쉬워. 그러면서 물 떠다주라면 떠다주면 돼. 응? 그리고 네 차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뻘딱 일어나 걸어가면 돼. 신랑 모세가 씻고 오라고 하면 씻으면 되고 요단강에 들어가 씻고 나와라 씻으면 그 돼. 너무 쉬워. 사역자들이 말이야.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막 복잡하니 어려워.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나가봐. 나가서 교제해. 교제 간단하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Whatsoever he said to do it.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바로 알파고가 넣어주는 수를 하나하나 놔서 이세돌을 이기듯이 내가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 수가 바로 무슨 말씀을 해도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그 수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쉽죠? 그래서 여러분 내 수를 뒤지 않게 하고 내 수를 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가를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해서 나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서 절대 내 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종을 통해 어떠한 마음을 나타내시는지 그 마음을 쭉 그대로 듣고 내디딜 때 그 마음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얻고 세상을 뒤엎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서울에 있다가 1년 만에 그냥 한 서너 군데 옮겼어요. 진주에 있다가 원주로 갔다 6개월 만에 또 의정부로 갔다 의정부에서 한 6개월 있더니 논산으로 가라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밑으로 내리 쏘는 거 그냥 정신없이 내려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에? 꼴 좋다 이놈아. 꼴 좋다. 너 까불고 다닐 때 내가 알아봤어. 꼴 좋다. 그래서 이제 논산 교회 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할머니가 한 9명 되고 또 이제 하여튼 그런 분들이 한 20명 앉아 계시는데 참 마음이 신기하더라고. 참 마음이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더만 마귀 소리가 왜 이렇게 잘 들려? 아, 이제 나이도 먹고 드디어 밀려났구나. 이제 회복은 불가능하다. 아니, 마귀가 넣어주는 파일이야.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되지만, 그, 별로면 파일 다 안 들어옵니까, 마음속에? 뭐, 그 내가 생각, 그럼 들어오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끝났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망했다. 올 때까지 왔다. 별 마음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이삭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저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듯이 저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제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나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 바로 이 이삭에게 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한 이야기가 곧 내게 해주신 말씀이고 그 이삭에 내려진 복이 내게 내려진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래 여기에 있는 그 이삭이 흉년이 드니까 왜냐면 너무 흉년이 뭐 물도 없지 양떼 소떼 자빠지지 뭐 농사져도 비가 와야지 그러면 자꾸만 사람이 그 본심은 물이 있는 곳 넉넉한 곳을 자꾸만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이렇게 좋은 쪽으로. 그러다가 이제 여기 아비멜렉이 있는 데까지 이제 이르렀는데 그랄까지 와서 이제 블레셋 사람 그 아비멜렉이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도저히 거기서 못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삭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이삭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해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 이 땅에 유하면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네게 이루어줄게. 너를 신이 번성하게 해줄게. 네 씨 있잖아. 네 속에 있는 씨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해줄게. 너도 복을 받. 그 씨로 인해 복을 받게 해줄게. 근데 이 복을 받는 것은 네가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비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준행했기 때문에 그 복을 내가 네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안기현, 예, 너 언제까지 방황할래?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해. 거기 어디예요? 거기 어디에? 어디 논산이지? 그러면 내 아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내 믿음의 조상은 누굴까요? 목사님이죠? 허락한 그 맹세 약속을 네게 다 이루어줄게. 너를 심히 번성케 해줄게. 그래서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종 아브라함이 내 윤리와 규례 법도를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네게 복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쉬워 안 쉬워? 나보고 뭘 해서 복을 받으라면 모두가 쫓겨나왔으니까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삭이 이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그 땅에 거했는데, 이 이삭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어. 자기 아내 보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죽일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이삭을 보호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으로 이삭을 안에 껴안고 있는 걸 보면서 네 어찌해서 네 아내를 갖다 네 동생이라고 그래서 우리 백성 중 하나 큰 죄를 지을 뻔했다. 어째 그랬냐? 나 죽일까 싶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삭은 믿음도 없어. 근데 누구의 믿음으로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아비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내가 이 복을 네게 주겠다 이거예요. 야, 놀랍다. 그래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이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보레셋 사람 시기하. 야, 내가 내 앞에 지금은 뭐 그냥 돈이 없어갖고 인터넷 끊어져갖고 안 나오더라고. 왜 그랬더니 돈 안 줘서 그렇다고 그러더라. 빨리 죽을 건데 연기시켜놔야 돼. 뭐 일을 하죠. 형편은 그렇지만 나는 거부다. 나는 부자다. 노복이 심이 많고 양과 소가 떼를 이는 부자다. 앞을 내다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는 또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24절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 누구 때문에? 이삭이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누가 놓는 그 돌을 그대로 놓으면 이긴다? 알파고가 지시하는 걸 탁탁 놓으면 승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종의 마음이 지시하는 딱딱 수를 놔 나가면 마침내 내가 거부가 되고 이기고 노복이 심이 많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시간 다 됐네요. 그만할게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